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어제 실시한 무수단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을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관영 매체를 통해 화성 10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을 화성 10이라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는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시험 발사를 지켜본 뒤 태평양 작전지대 안에 있는 미군을 전면적이고 현실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확실한 능력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또 시험 발사는 탄도로켓의 최대 사거리를 계산해 고각 발사체제로 진행됐다며 로켓이 예정 비행 궤도를 따라 최대 정점 고도 1413km까지 상승해 400km 전방에 예정된 목표 수역에 정확히 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중국을 방문 중인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도 무수단 시험 발사에 명백히 성공했다며 이제는 미국이 어떤 핵전쟁을 강요해도 당당히 상대해 줄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국장은 이어 북한의 비핵화를 논의하는 회담은 지금으로서는 생각이 없다며 6자회담에 참가할 뜻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오늘 자국 군함에 올라 나투나 제도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나투나 제도는 남중국해와 연결되는 인도네시아 남부 영토로 위도도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중국 측에 이곳이 자국 영토와 영해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인도네시아 관리들은 위도도 대통령이 이날 안보와 외교 장관을 대동했다며 이는 영토 문제에 관해 중국에 보내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나투나 제도에 대해 인도네시아와 영토 주권을 다투는 것은 아니라며 다만 남중국해와 일부 해역이 중첩되는 만큼 이곳에 대한 중국의 해양권과 이익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에서 오늘 유럽연합 탈퇴 여부를 결정할 국민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팽팽한 찬반 대립 속에 투표율이 꽤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두 달간 치열하게 진행된 선거운동은 가장 민감하고 의견이 엇갈리는 이민 현안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영국은 지난 2000년 이래 이민자 비율이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데이비 캐머런 영국 총리는 오늘 유권자들에게 영국의 유럽연합 잔류를 지지해 줄 것을 마지막으로 호소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과의 만남을 거부했습니다. 앞서 유럽의회 마틴 슐츠 의장은 두 정상에게 오늘 벨기에 브뤼셀 방문 도중 만나 대화를 나눌 것을 제안했었습니다. 리블린 대통령은 그 같은 제안에 찬성했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이를 환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바스 수반은 최근 해외 당국자들이나 이스라엘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네타냐후 총리와 즉각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가 나중에 이를 거부한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토머스 셰넌 정무차관이 어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면담했습니다. 이번 면담은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주 베네수엘라 외무장관과 만나 양국 간 긴장 완화를 위한 고위급 회담 재개를 발표한 데 따른 것입니다.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열린 양국의 고위급 회담은 마침 미주기구 35개 회원국들이 베네수엘라의 회원국 자격을 중단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하기 하루 전에 열렸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최근 심각한 경제 위기로 물가와 실업률 상승, 식량 부족과 석유 생산 감소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두로 정부는 수천 명의 반정부 인사들을 수감하고 법률과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총기 규제 법안을 놓고 민주당 의원들이 16시간 동안 연좌 농성을 벌이는 등 공화당과 극심한 대립을 벌였습니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총기 규제 법안 표결은 진행하지 않은 채 오늘 새벽 다음 달 5일까지 휴회를 결정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이 휴회 결정을 위해 회의장에 들어서자 연좌 농성을 벌이던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 없이 휴회할 수 없다며 폴 라이언 하원의장에게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뉴스 투데이는 오늘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뉴스와 분석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관여한 기관과 개인의 책임을 묻는 추가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말했습니다.
I think we'll start by seeking a condemnation, but we are again looking to
미국과 한국 등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제재와 압박이 더 늘어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북한은 화성 10호 미사일 시험 발사가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성공을 단언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내일 북한 날씨 흐리고 대부분 지방에서 비가 오겠고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21도, 낮 최고는 16도에서 27도가량 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관여한 개인과 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사만다 파워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어제 즉 22일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책임이 있는 개인과 기관의 신원을 확인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we'll start by seeking a condemnation, but we are again looking to ensure accountability.
파워 대사는 22일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보리 긴급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반복되는 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해 국제사회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개인과 기관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워 대사는 지난 3월 안보리가 대북결의 2270호를 채택한 이후 북한이 22일까지 총 10차례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했다며 이는 5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tests in the last 24 hours are just the latest in that pattern. Since March 2nd and the passage of Resolution 2270,
파워 대사는 특히 북한이 시험 발사를 통해 미사일 개발의 발전을 이루고 학습 효과를 얻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단합해 안보리 결의 2270호 이행과 관련해 숨겨진 빈틈을 찾아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파워 대사에 앞서 안보리 6월 의장국인 프랑스의 프랑스와 들라트 대사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규탄하며 이에 대응한 안보리의 언론 성명 채택을 예고했습니다. 들라트 대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하고 용납될 수 없는 위반이라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확산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약한 대응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안보리 차원에서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열린 안보리 긴급회의는 한국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미국과 일본이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회의에서 이사국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안보리 명의로 발표할 예정이던 언론 성명은 세부 내용에 대한 이사국들 간 견해차로 채택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유엔에서 추가 제재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스 연이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은 북한 정부의 도발적 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국제 의무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규정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strongly condemns the provocative actions by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s a flagrant violation of their international obligations.
어니스트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전략사령부가 북한 미사일 두 발을 감지하고 추적했다며 초기 징후로 볼 때 모두 동해상에 추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미 항공 우주 방위 사령부 역시 미사일 발사를 추적 관찰한 뒤 북미 지역에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US Strategic Command did in fact detect and tracked what we assess were two North Korean missile launches yesterday. The missiles were tracked over the Sea of Japan where initial indications are that they fell.
어니스 대변인은 이 같은 도발의 파장은 북한의 행동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는 국제 사회의 결의만 굳건히 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동맹인 한국, 일본 등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중국, 러시아와 북한의 어떤 추가 압박을 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도 북한의 이번 발사와 최근의 다른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탄도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명백히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라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We obviously strongly condemn these and North Korea's other recent missile tests which violat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at explicitly prohibit launches of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커비 대변인은 북한의 최근 발사를 포함한 도발적 행동에 책임을 물리기 위해 미국의 우려를 유엔에서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날 두 번째 발사된 미사일의 성능 개선 여부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정보를 분석 중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대북 제재의 효과를 묻는 질문에 제재의 영향을 보기 위해선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는 20년 만에 가장 강력한 제재지만 채택된 지 3개월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유엔이 추가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두발 발사 문제를 유엔에서 제기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고 미국은 그런 대화를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변화할 때까지 제재와 압박을 지속할 것이며 또다시 도발한다면 초기에 강력히 응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추가 도발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 구축을 지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에도 북한은 오히려 핵 보유국을 자처하고 있다며 북한이 변화의 길을 택할 때까지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23일 전군 주요 지휘관 오찬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북한의 도발이 두려워 과거처럼 도발과 보상을 반복한다면 북한 비핵화는 물론 한반도의 평화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북한이 변화의 길을 택할 때까지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또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가 예기치 못한 북한의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22일 두 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불안정해진 지금의 국면이 단기간에 전환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도발하면 평소에 훈련한 대로 초기에 강력하게 응징해 그 대가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줄 것을 한국군에 당부했습니다. 이 앞서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23일 오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이 무수단 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을 지속한다면 완전한 고립과 자멸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 장관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북한이 이 같은 무모한 도발을 자행한다면 더욱 강력한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위중한 안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대북 제재와 압박 그리고 김정은 정권의 예측 불가능성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아울러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23일 오전 서울에서 열린 제26차 원자력 공급국 그룹 NSG 서울총회 특별연설을 통해 북한은 국제 비확산 체제의 가장 큰 위협이며 비확산 체제에 도전한다면 견딜 수 없는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와 발사체의 개량을 통한 핵능력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원자력 공급국 그룹이 홀로 고립된 채 국제사회와 대결하고 있는 북한에 분명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원자력 공급국 그룹은 안보리 결의 이행에 필수 불가결한 일부라며 특히 북한 핵능력 고도화를 차단할 보루로서 북한 정권의 조달 채널을 분석하고 차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의 23일 정례 브리핑 내용입니다.
NSG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이행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고 북핵 조달 시도 차단을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원자력 공급국 그룹 NSG는 원자력 관련 물품 공급 능력을 갖춘 국가들이 핵 개발 위험국으로의 수출을 막기 위해 자발적으로 설립한 다자 수출 통제 체제로 현재 한국이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군당국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지시나 내부의 정치적 결정에 따라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미사일 발사 조짐이 나타나면 선제 공격한다는 킬체인과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종말 단계에서 요격하는 방어 시스템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를 지속해서 발전시킬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은 어제 감행한 무수단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이례적으로 자세한 측정 정보들을 공개하며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군당국은 성공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22일 감행한 무수단 미사일 시험 발사가 성공을 거뒀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 매체들은 23일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 화성-10의 시험 발사의 성공을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의 정식 이름이 화성-10이라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22일 시험 발사를 참관한 뒤 태평양 작전 지대 안에 미군을 전면적이고 현실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확실한 능력을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선제 핵 공격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하고 다양한 전략 공격 무기들을 계속 연구 개발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화성-10 미사일은 사거리가 3,000km에서 4,000km로 주일 미군 기지를 포함한 일본 전역과 태평양 괌의 미군 기지까지 사정권에 들어가 유사시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군 증원 전력을 겨냥한 무기로 꼽혀왔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입니다.
북한이 그동안에 스커드나 노동미사일은 남한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일본을 타격 목표로 했는데 이제는 미국을 사정거리 안에 놓고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다시 말하면은 자기들이 핵무기가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또 이번 시험 발사가 탄도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를 모의해 고각 발사체제로 진행됐다며 미사일은 예정 비행 궤도를 따라 최대 정점 고도 1413.6km까지 상승 비행해 400km 전방에 예정된 목표 수역에 정확히 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시험 발사 성공을 주장하면서 정점 고도를 자세하게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 군당국은 이에 대해 엔진 성능 면에서 기술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성공이라고 단언하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군 관계자입니다.
실전 비행 능력 뭐 이런 것들이 검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최소 사거리 이상 또 정상적인 비행 궤적 이런 것들을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사 때 정상 각도인 45도 이상의 고각으로 쐈더라도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최소 사거리인 500km에 못 미치는 400km에 그쳤다는 점 등에 대해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 박사는 북한이 이례적으로 자세한 수치 정보까지 공개한 것은 이 같은 외부 사회의 의혹을 일찌감치 불식시키고 발사 성공을 선전하려는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고각 발사해가지고 사거리를 최대한 줄여도 한 500km 이상은 나와야 되는데 뭐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400km로 짧으니까 북한에서 일부러 그 수치를 계산해가지고 더 높이 올라갔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그 계산해가지고 쏴서 뭐 그 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자기네들의 어떤 그 기술적인 위력 정확도를 과시하는 거겠죠.
이와 함께 조선중앙통신은 재돌입 구간에서 화성-10의 전투부 열 견딤 특성과 비행 안전성도 검증됐다고 밝혀 대기권 재진입체 기술을 보유했음을 내비쳤습니다. 탄도미사일의 재진입체 기술이란 대기권을 이탈한 탄도미사일이 대기권으로 다시 진입할 때 발생하는 수천도의 고열을 견디는 기술입니다. 한국 군 관계자는 그러나 북한이 재진입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북한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탄도 재진입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인 분석이나 검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주장대로 화성-10 탄두부의 재진입체 기술이 확보됐다면 이는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KN-08의 재진입체 기술을 향한 진일보라는 점에서 위협적이라는 평가입니다. 미한 군당국은 현재 이번 미사일 시험 발사 과정에서 대기권 진입 상황에 대해 정밀 분석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 시험 발사에 부분적으로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잇따른 무수단 시험 발사는 미군에 대한 타격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의 본부를 둔 제임스 마틴 비확산 센터의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 담당 국장은 20일 VOA에 비행거리와 높은 각도로 볼 때 무수단 발사가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Second missile appears to have traveled 400 kilometers, but more importantly, it reached a height or
미사일이 400km를 비행했고 고도 1000km에 도달한 것으로 미뤄볼 때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루이스 국장은 미사일이 멀리 비행하지 못한 건 일본 영공에 들어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북한 정권이 고의적으로 미사일을 거의 직각으로 쏘아 올렸기 때문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상 각도로 발사했다면 충분히 사정거리인 3, 4천km를 비행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이번 시험 발사를 부분적 성공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어 미군과 동맹을 겨냥한 다양한 핵 타격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했습니다.
North Korea has achieved a partial success with its two most recent launches, reflecting
일부에서는 북한 정권이 이번 무수단 발사를 통해 지금까지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실험해 궁극적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완성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루이스 국장은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눈길이 가는 건 무수단이 북한의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KN-08과 같은 엔진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also the engine that the Musudan uses is also the same engine that is used in the KN-08 ICBM. So
이런 배경을 볼 때 무수단 미사일의 발사 성공은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KN-08의 기술 평가와 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루이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클링너 연구원 등 다른 전문가들은 미군 당국의 공식 평가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탄두가 대기권에 다시 진입하면서 엄청난 열과 압력, 진동을 견뎌낼 수 있는 고도의 기술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의 핵심 기술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무수단이 이동식 미사일이란 점에 주목했습니다. 미국 육군 특전사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조지타운 대학 전략연구센터 부소장은 이동식 미사일은 발사 장소 탐지와 추적이 어려워 상당한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So mobile missile is much more survivable. It provides a greater deterrent capability because of its survivability.
이동식 미사일은 발사 움직임을 추적해 선제 타격하거나 대응할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위협이란 겁니다. 맥스웰 부소장은 북한 정권이 이런 특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비대칭 전력의 일환으로 무수단 발사 능력에 집착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맥스웰 부소장과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이런 비대칭 위협 때문에 미사일 방어 능력을 더욱 촘촘히 해야 한다며 탐지와 추적, 타격 능력이 뛰어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제임스 마틴 비확산 센터의 루이스 국장과 맥스웰 부소장은 김정은 정권이 무수단에 집착하는 이유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과 괌에 주둔한 미군에 대한 타격 능력을 과시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북한 정권이 무수단 능력 과시를 통해 외부적으로는 억제와 협상 우위를 노리고 내부적으로는 치적사기를 통해 독재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등 해외 언론들은 북한이 최근 급하게 미사일 시험 발사를 거듭하고 있는 것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강한 의지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영국의 언론은 북한이 지난 3개월간 무수단 탄도미사일을 6차례나 시험 발사한 점에 주목하며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AP통신은 북한이 왜 1년에 미사일 실험을 하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22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놀랄만한 고집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통신은 북한이 이딴 실패에도 무수단 미사일 발사 의지를 보이는 것이 미국, 한국, 일본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며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실시되는 미사일 실험은 북한의 과학자와 군 당국에 중요한 식견을 제공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3월 빠른 시일 안에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 로켓 시험 발사를 단행하라고 지시한 이후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련의 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압력에 맞서 미사일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도 북한이 4월 중순 이래 같은 미사일을 6차례나 실험하는 고집을 부리는 것은 미사일 사정거리를 확대하려는 결의를 보여준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가 5차례나 실패한 것은 북한의 파란만장한 과거 사례에 비춰봐도 특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괌의 미군 기지를 핵과 화학 무기로 공격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주기에 급급해서 기술자들에게 발사 실패의 원인을 교정할 시간을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의 BBC 방송도 북한이 왜 이렇게 무수단 미사일을 자주 발사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방 과학자들의 말을 빌어 미사일 개발은 통상 발사가 실패하면 원인을 분석하고 해답을 찾은 뒤 몇 달 심지어 1년 뒤에 다시 발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BC는 북한이 오랜 기간에 걸쳐 꾸준히 개발하지 않는 이유는 최상층에서 극심한 압력을 주고 있고 현장의 과학자들도 이를 느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영국의 가디언 신문도 북한의 일련의 발사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에 도전하는 김정은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언론들은 북한이 6번째 시도 만에 무수단 미사일 성능을 개선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 CNN 방송은 22일 발사한 첫 번째 미사일이 150km, 두 번째 미사일이 400km 날아간 것은 상당한 진전이라며 북한이 이동식 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에서 진전을 내고 있으며 핵탄두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차기 미국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큰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성능 향상의 전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의 미사일이 수백 킬로미터를 날아간 것은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더 큰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의미라고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관한 보도와 분석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많은 나라들이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규탄했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 비판을 전면 거부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3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22일 열린 이사회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 인권 상황에 대한 일반 토의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The systematic and long-time human rights violation being carried out by North Korea unparalleled in their
북한에서 자행되는 조직적이고 장기간의 인권 유린은 세계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어 일본은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가족을 헤어지게 만드는 납치 행위는 북한의 가장 중대한 인권 유린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국제사회가 거듭 제기하는 우려에 진지하게 관심을 기울이면서 비참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호주도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중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Which continues to prioritize the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s over the rights and well-being.
북한이 주민들의 인권과 복지보다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개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호주는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안보리가 북한 지도부에 대한 압력을 계속 유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노르웨이도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북한이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은 북한 정부가 인권이사회와의 교류를 재개하고 보편적 정례검토 UPR 권고 사항들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독일은 북한 정권이 국제인권기구들을 무시하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을 강조했습니다.
The massive scale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country is a reminder of the necessity of a mechanism to hold accountable.
북한에서 대규모로 자행되는 인권 유린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기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서 미국과 덴마크, 몬테네그로 등도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날 토의에서 국제사회 이 같은 우려를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My delegation categorically rejects such absurd, unsubstantiated and provocative allegations against my country.
국제사회의 비판은 진정한 인권과는 상관없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비판에 불과하다는 주장입니다. 북한은 또 중국에서 집단 탈출해 한국으로 망명한 북한 식당 종업원과 관련해 한국이 이들 종업원들을 납치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 북한이 거짓 주장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은 또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 노동 문제에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오는 9월 약학대학을 개설하려던 평양과학기술대학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대북 제재로 자금과 의료기기 확보가 어려워졌다는 게 학교 측의 설명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최초의 국제대학인 평양과학기술대학은 올가을 약학대를 개교할 예정이었지만 계획이 예정보다 늦어지게 됐습니다. 평양과기대 의과대학 노대영 학장은 최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유엔의 대북 제재로 자금 송금길이 막히고 의료기기 등도 확보할 수 없어 사실상 개교를 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The School of Medicine was supposed to open in this fall, but I don't think it's going to happen because of the economic sanctions that we are under.
노 학장은 의과대 설립에 필요한 자금과 의료 기자재 조달은 인도주의 지원에 해당돼 원칙적으로는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실제로는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평양과기대 박찬모 명예총장도 앞서 BOA와의 인터뷰에서 유엔의 대북 제재로 후원금이 줄어드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요새 유엔 생션 때문에 그 후원금, 저희 학교는 아시다시피 주로 정부나 북한에서 주는 돈이 아니라 후원에 의해서 하는데요. 후원금 모금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기 같은 것도 그 마음대로 구할 수 없는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매년 봄과 가을 학기 평양과기대 치과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이정환 교수는 21일 BOA에 유엔의 대북 제재에 더해 교수 확보도 안 돼 개교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직 모집이 돼야 되는데 교직 교수들 약대나 의대는 지금 그게 아직 준비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서 아직 시작을 못 하고 있죠. 네. 그리고 또 뭐 생션 그런 문제도 뭐 붙어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평양과기대는 국제적 수준의 의료인을 양성한다는 목표 아래 지난해 9월 의과대학을 설립했습니다. 그동안 설립을 추진해온 의과, 국악, 약학, 보건, 간호대학 등 5개 의대 가운데 지난해 9월 우선 국악대학 학생 5명이 입학했습니다. 앞서 김진경 평양과기대 총장은 지난해 9월 BOA에 국악대학과 보건대학이 개교해 학생들 각각 30명이 입학했다고 말했지만 계획과는 달리 보건대학은 개교를 하지 못했습니다. 학생 수도 당초 북한 당국이 30명을 보내주기로 했지만 구강대학 학생 5명밖에 입학하지 못했다는 게 노 학장의 설명입니다.
So there are 5 students right now. They are training, which is a huge experiment for them. Right now, the first school that has been opened is at.
노 학장은 현재 브라이언 리 평양과기대 치과대학 학장과 스코틀랜드 출신 치과대학 교수 한 명이 평양에 거주하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며 여러 명의 치과의사가 번갈아가며 봄이나 가을 학기 강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1년에 두 차례 평양과기대를 방문해 치과 강의를 하고 있는 이정환 교수는 치과대학 학생들이 첫 1년은 영어를 중점적으로 배웠고 올해는 평양 구강 종합병원에서 실습도 하며 수업을 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다 할지는 거의 다 영어만 했어요. 이번에는 영어 하면서 치과에 관련된 과로 좀 들어갔죠.
네.
그쪽으로 그 네. 계속 그는 계속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네. 저희는 평양 구강병원이라고 거기서 이제 실습을 하면서 또 다시 학교에 와서 또 강의 듣고.
노 학장은 구강대학 이외에 다른 의과대학도 하루빨리 개교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지난해 북한에 유입된 외국인 직접 투자액이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절대 액수는 여전히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북한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순유입액이 약 8,200만 달러로 추산된다고 UN 무역개발회의 웅크타드가 21일 발표한 2016 세계 투자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이 액수는 2014년에 약 6,300만 달러보다 30%가량 늘어난 액수입니다. 1990년에서 2015년 사이 북한에 유입된 외국인 직접 투자액은 지난 2012년 정점에 달한 뒤 지금까지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2억 2천만 달러였던 외부 투자 순유입액은 2013년에 크게 줄어 약 8,800만 달러를 기록했고 다음 해인 2014년에 다시 감소한 뒤 지난해에는 반대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유입된 외국인 투자 절대 액수는 세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미미한 규모입니다. 웅크타드에 따르면 북한은 직접 투자 유입액에서 세계 최하위권에 속합니다. 반면 2015년에 한국으로 유입된 외국인 직접 투자액은 약 50억 달러로 북한의 60배가 넘었습니다. 한편 199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북한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총액은 약 6억 6,300만 달러로 추산됐습니다. 웅크타드 보고서는 북한의 어떤 나라가 어떤 분야에 투자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자본과 사회 기반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북한이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외국인 직접 투자를 많이 유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벤자민 실버스타인 객원연구원은 북한을 둘러싼 불안정한 정세가 가장 큰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로 불안정해진 북한 상황이 외부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북한이 이런 상황을 해결해야만 외부 투자를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무상과 평등을 기반으로 한 사상 교육을 학교의 주된 학습 목표로 삼고 있는 북한에서 실상은 대학 진학을 위한 사교육이 활발하다 이런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리뷰 6월호에 논문을 실은 한국교육개발원 김정원 선임연구위원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 당국이 설정한 공교육의 공식적인 목표와 실제 부모들의 생각이 크게 다르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어떤 점이 다른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북한의 그 학교 교육의 공식적인 목적은 주체형의 혁명인재 양성의 교육의 목적이 있다고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 학교 교육이 움직이는 방식은 학부모들이 보다 상급 학교에 진학을 위한 수학과 같은 교과 교육에 집중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12년 무상 의무 교육을 얘기하고 있지만 학부형들의 경제적인 지원에 의해서 학교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부모의 경제적인 능력에 의한 학교 선택, 교사 선택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측면에서 공식적인 교육의 목표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부모들의 이런 교육열이 현장에서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이제 사회주의적인 경제 시스템이 이제 작동하지 않고 사적 소유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들이 나를 믿을 수밖에 없다, 나를 키우고 나의 능력을 키워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의식을 강하게 갖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재력을 가진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죠. 유치원 단계에서부터 보다 특기 교육을 잘 시키는 유치원 교사가 있는 유치원을 찾아서 간다든가
네.
이 학교에 실력 있는 수학 교사가 있는 학교를 찾아서 학교를 찾아가고 학교 안에 실력 있는 교사를 담임 교사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각종의 활동들을 부모들이 한다고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네. 사교육도 상당히 활발하다고 하셨는데요. 어느 정도로 퍼져 있다고 보시는지요?
활발하다고 하는 말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네.
이 소학교에서 이제 중학교로 진학하는 단계에서 도마다 있는 제일 중에 들어가기 위한 이 경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부터 이제 수학교 단계에서부터 제일 중 진학을 위한 경쟁에서 이제 사교육이 진행되는데요. 공식적으로 사교육은 아마 허용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학교 밖에서 실력 있는 수학 교사들은 학교 밖에서 아이들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학교 밖에 많이 있고요. 그리고 언어 교육, 특기 교육 이런 것들이 학교 밖에서 다수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뭐 평양 등 일부 지역이 이제 특히 그런 현상이 좀 두드러진다. 뭐 과외 선생에게 집을 사주기까지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요. 그런 건 어느 정도나 신빙성이 있는 얘기라고 보시는지요?
제가 기술한 자료에는 고등교육과 관련해서는 자료 수집에 참여한 북한에서 교사를 했던 분들에게서 많은 자료를 얻을 수 없어서 특별히 평양에서 대학교원을 했던 사람하고 선생님하고의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만은
네.
대부분의 자료는 평양 이외의 자료 지역에서 교사를 했던 분들하고의 집담회에서 나왔던 논의 사항들을 정리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게 평양에 해당하는 얘기이기보다는 지역의 주요 도시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교육이 퍼지는 이유,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유를 어떤 것들로 꼽을 수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북한에서 사적 소유가 확대되고 있는 현상, 그것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당이나 조직이 개인의 생존에 보호막이 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이 스스로 자기를 이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하고 그런 측면에서 교육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그 사회에서 일정한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이전에는 성분이 중요했습니다만 지금도 완전히 성분이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제는 성분보다 돈이 더 중요하고 그 돈을 벌 수 있는 또 일정한 지위가 중요한 그런 사회로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회적인 지위나 전문직을 얻을 수 있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된 것이라고 봅니다.
앞서서 이 제1중 학교 들어가는 그 경쟁이 심하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나 이 어려운지 그리고 이거 북한 학제가 어떤 것인지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북한 학제는 2012년에 변화가 됐는데요. 2012년에 변화된 학제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유치원이 높은 반과 낮은 반이 있습니다만 높은 반부터 그 의무교육에 포함되고요. 그리고 수학교가 5년 제고 중학교가 이전에는 6년제였는데 바뀐 학제에서는 초급 중학교 3년, 고급 중학교 3년입니다. 이후에 이제 대학이 있고요. 전문 학교와 일반 대학이 있고 그다음에 박사원이 있는데 이전에는 이 제1중학교가 없었습니다만 1984년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북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소수 정예들에게 교육력을 집중시켜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의해서 엘리트 교육이 1984년에 제1중 설립으로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후에 그 제1중학교가 굉장히 한 200개 수준으로 늘어났었습니다.
네.
2009년에 폐해 일반 중학교 교육이 이제 상대적으로 피폐해져 가니까 제1중을 도단위 한 개로 축소시키고 대부분의 제1중학교를 일반 중학교로 또 저기 환원시켰어요.
네.
이제 갈수록 그 경쟁은 더 커지죠. 그런데 이제 이 자기 지역에서 제1중을 다닐 수 없으니까 아주 엘리트들만 제1중에 갈 수 있고 그리고 기숙사 생활에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모들 중심으로 이 제1중 진학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학 진학을 위한 어떤 그 탈법적인 행태도 나타난 게 있습니까?
일단 그 제1중에 들어가게 되면 완전히 엘리트 교육에 그리고 철저한 그 성적 중심의 학생들의 선별과 통제가 아주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일반 중학교에서는 실력도 중요하지만 학부모의 재력도 중요해서 대학 입학을 위한 자격이 중앙에서부터 대학 입학 수요에 따라서 각 지역의 자격 폰트라고 해요. 자격증이 내려가는데
네.
그것을 확보하는 데에도 학부모의 학교 밖에서 학부모의 재력이 발휘되기도 한다고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이번 논문은 어떤 조사 방법을 쓰셨습니까?
저희가 실제적으로 북한에서 그 각종 학교 교육이 작동하는 방식을 제대로 연구를 하려면 북한을 찾아가서 거기서 실제 살아보면서 많은 사람하고 인터뷰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북에서 교사를 했던 북한 이탈 주민들을 대상으로 집담회를 진행하고 그 집담의 자료를 분석한 것이 주요 자료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 남한으로 왔던 북한에서 소학교와 중학교에서 교사를 했던 분들이 북한의 학교 교육을 교사로서 또는 학부모로서 그리고 자기가 경험했던 학생으로서 북한의 학교 교육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각급 학교 교육에 대한 그들의 의견을 집담회를 통해서 수집을 했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과외 등 북한에서 나타나고 있는 교육 시장화 현상에 대한 논문을 쓴 한국교육개발연구원 김정원 선임연구위원으로부터 북한의 최근 교육 현황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성공 선언을 둘러싸고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분을 포함한 한국 사람들의 국가 안보 의식을 물어본 설문조사 결과가 눈길을 끌고 있다는데요. 서울통신 오늘은 이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네, 국민안전처가 전국 19살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또 대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6.25와 같은 전쟁이 발발할 경우 참전할 것인지 스스로의 안보의식은 어느 정도인지 또 전쟁 상황에서 국가, 개인, 가정 중에 어디에 더 가치를 두겠는가 이런 것들을 물어봤습니다. 물론 이 설문조사는 지난달 말부터 올해 이달 초에 시작된 것이지만 어제 발사된 그 북한의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 같은 북한의 핵개발, 군사력 증강에 대한 생각도 물어본 것이어서 이 결과를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먼저 이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북한의 군사력 증강, 핵개발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인의 81.7%, 대학생의 86.3%, 청소년의 86.7%가 위협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80% 이상의 한국민들이 북한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하지만 만약 그 6.25와 같은 전쟁이 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연령대별로 반응이 조금씩 차이가 났습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83.7%, 청소년은 56.9%가 전쟁이 나면 참전하겠다 이렇게 응답을 했는데요. 사실 참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연령대가 청년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청년 대학생의 경우에는 63.2%가 참전 의사가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대학생 10명 가운데 4명은 참전하는 것을 꺼리는 입장이군요.
네네. 성인 10명 가운데 8명이 참전하겠다는 응답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 결과가 지난해보다는 한 6%가 높아진 것이랍니다.
네.
설문에서는 만약 당신이 해외에 있다면 그럴 때는 참전 의사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덧붙이는 질문을 했었는데요. 성인의 경우에는 10명 가운데 4명, 대학생은 10명 가운데 2명, 청소년은 뭐 역시 10명 가운데 2명만이 최대한 빨리 귀국해서 참전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힌 겁니다. 북한에 대한 위협은 크게 느끼고 있지만 이에 직접 참전으로 대응하겠다는 청년들의 의사 그리 높지는 않았습니다.
이 전쟁 상황에서 국가와 개인 중에 어디에 더 가치를 두는가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죠?
네네. 성인 응답자의 49.1%가 국가가 우선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반면에 대학생들은 국가 가치가 우선이라는 응답은 27.5%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나 가정이 더 우선한다는 응답이 68.8%가 된 거고요. 청소년의 경우는 60.7%가 국가보다는 개인이나 가정이 우선이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스스로 평가하고 있는 안보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물음도 있었는데요. 성인의 63.2%, 대학생의 48.2%, 그리고 청소년의 46.9%가 나 스스로의 안보의식이 높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낮은 안보의식에 대해서 왜 그러느냐고 이유를 물어봤더니 안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또 북한의 그 위협에 대한 불감증 때문이다 이런 답들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 들어봤고요. 서울통신 다음은 한국에서 가장 큰 5천 톤급 해경 경비함이 활동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갑판의 크기가 테니스장 9개를 합친 규모입니다.
네.
추가적인 급유를 하지 않고도 한국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왕복 운항할 수 있는 규모의 경비함 이청호함 소식입니다. 이 한국에는 독도 해역을 방어하고 있는 삼봉호가 역시 5천 톤급인데요. 이 삼봉호보다는 이청호함이 더 커서 이 한국 최대 규모의 해경 경비함이 됐습니다. 길이가 150m 정도가 되고요. 넓이가 16m, 높이는 33m, 뭐 12층 높이 건물이 바다 위에 떠다닌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제주도 민군복합항 강정항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취역식을 마치고 해상에서 인명구조와 화재 선박 진화 훈련을 했는데 선체에서 분사거리가 200m가 되는 이 힘찬 물질기를 뽑아내면서 그 위용을 그려냈습니다.
네, 참 멀리도 가네요. 자, 이청호함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사연이 있다고요?
네, 인천 소청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외국 어선을 단속했다가 몇 년 전에 숨진 그 해경 이청호 경사의 이름을 딴 겁니다. 희생정신과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한 것인데요. 이 한국 해경이 담당하고 있는 서해, 남해, 동해안 지역 중에서 이 이청호함, 최근에 한중일 영유권 분쟁이 높아지고 있는 이어도 해역 수호를 맡게 됩니다.
네, 자, 새로운 해경 경비함 소식 들어봤고요. 한국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하고 있나 보군요. 이 중고등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전면 금지는 개인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고요?
네. 뭐 학교마다 수준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정규 수업 중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수업 중에 울리는 벨소리나 진동음이 방해가 될 수 있고요. 또 집중해야 하는 공부 분위기를 흐트려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중고등학교에서는 반별로 수업 시작 전에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번을 정해서 정해진 휴대전화 수거 가방에 넣고 교무실에 보관을 했다가 수업이 마치면 다시 나눠주는 그런 일상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학교의 규제가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일부 학생들의 진정이 제기된 건데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나친 휴대전화 금지 규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완화할 것을 권하는 그런 판단을 내놓은 겁니다.
네. 한국 교실의 모습도 많이 달라졌네요. 그만큼 학생들에게도 휴대전화가 보편화되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생활 필수품입니다. 유치원생도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인데 뭐 중고등학생들 소통도 많고 친구 사귀는 것도 좋아하는 아이들 뭐 스마트폰이나 휴대전화 멀리할 리가 없습니다. 뭐 일부러 그 스마트폰 기능이 없는 3G 휴대폰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그 학교 수업을 방해하거나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또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후 서너 시까지 이어지는 학교 생활 중에 전혀 외부와의 통화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가족이나 친구와의 소통을 막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국민의 권리 중에 하나인 행복 추구권의 바탕을 둔 자기 행동 결정권을 제한하고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이런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이 나온 겁니다.
네. 그러면 학교에서는 전혀 부모와도 통화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학교마다 개수는 다르겠지만 공중전화도 있고요. 교무실에는 교사마다 따로따로 전화기가 보급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전화기를 사용할 때는 항상 교사의 허락을 받아야겠죠. 그런 부분은 좀 불편한 일이고 그런 과정에서 그 전화를 사용하게 되는 이유를 밝혀야 되기 때문에
네.
사생활을 노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 제기를 받은 겁니다. 한국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은 이런 겁니다. 청소년의 휴대전화 사용, 게임에 몰두하는 등 부작용도 있지만 휴대전화, 단순한 통신수단을 넘어서 고립감을 해소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메신저로 아주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전면 금지 완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그 학교 일선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입니다.
네. 이제 예전에 중고등학교 남학생들은 거의 짧은 까까머리에 여학생들은 단발머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규정은 없지요?
네네. 단정하지 못한 남학생의 머리나 뭐 퍼머라든지 지나친 염색 머리만 아니면 대개는 허용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부분도 인권위원회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지난 2005년인데요. 학생들의 두발 자유, 학생의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학교마다 이 관련 학칙 등 생활 규정을 정할 때 반드시 학생들의 실질적인 의사가 반영되도록 제도를 마련하라. 이런 권고가 나왔었습니다.
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요즘 중국에 시장경제 지위를 부여하는 문제를 놓고 국제적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시장경제 지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 저희 VOA 한국어 방송에 팩스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팩스 번호 1-202-382-5325 1-202-382-5325번으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